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우리 정동순 목사님께 초청해 주시고 또 이게 반가운 얼굴들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또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은혜 침대 교회를 알아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척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척박하지는 않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처음 만났을 때는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틀리더라도 그러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말을 해야겠다 하는데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예, 그렇구나 이렇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아침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온 백성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때는 장막절이 끝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장막절 때는 유대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앞자리 앉고 싶은데 항상 옷을 놔두신 분들 계신가요? 가방이나 자리 잡아놓고 아 집사님 가방 좀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아 방금 화장실 갔습니다. 뭐 방금 올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자리 잡는 일이 없도록 무슨 지정석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3주 만에 오신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왔는데 은혜 침대 교회 성도들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줄 알고 왔는데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좀 찔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분위기지 않았을까? 다들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앞에 들어가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자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다른 복음서와 아예 다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체 요한복음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은 차분하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이 글을 쓴 목적,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순서적으로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나올 때까지 사도 요한은 어떤 순으로 기록을 했을까? 이야기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에고 에임으로 불리우는 I am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런 기적과 이야기의 선언들은 1장에서 대표하는 말씀이신 그분의 성격을 드러내 주십니다. 1장에 이미 침례자 요한의 입을 빌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적어놓고 앞으로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또 안드레를 통해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또 1장 49절에 나다나엘 입을 통해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래서 1장에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시다. 1장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기독교의 성격을 말해주십니다. 이 기독교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기독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전과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역시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기뻐야 됩니다. 환희가 있어야 됩니다. 흥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흥 좀 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으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바리새인 중에 치리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3장 6절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다. 인간적인 행동이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또 노력을 해서 사람이 합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14장과 16장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에 국한된 복음이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까지 갔음을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의 성읍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분은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안다. 이제 유대인 지역에서 벗어나 온 인류의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적어줍니다. 5장부터는 드디어 바리새인과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꼭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신지 모르겠습니다. 5장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 하심으로 저가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다. 더욱더 죽이고자 하였다. 이 말들은 앞으로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6장에 가서 6장은 요한복음 중에 가장 긴 절입니다. 71절까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진정한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너희도 떠나야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일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6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막절 맨 마지막 날에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물들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동요를 했습니다. 야, 그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지, 뭔 그리스도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옵니다. 야, 명절날 외쳤던 예수님, 우리가 꼭 들어야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날씨였습니다. 밖에서 새소리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얼마나 좋은 계절일까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분들의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초롱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렇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남대없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석인가들이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한가운데 딱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데려왔나이다. 한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늘 선생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무례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을 박차고 오면서 여기다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딱 데리고 잡아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는 유대인 하면 특정 세력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백성들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고득체로 쓰여진 유대인은 서기관, 바리새인, 수제사장들, 특권층을 가리킵니다. 종교 집단으로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래 바리새인은 BC 200년경에 이방 문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결성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구별된 거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였듯이 인간이 모이면 부패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인간의 전통을 가져오고 그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그릇된 신앙 때문에 마음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하시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가난한 자, 고아, 이들을 불쌍히 여기할 텐데 그런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는 의롭다 인정할 수 받을 수 없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할 텐데 그들은 자기 의를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신앙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병든 자가 자리를 걸고 가니까 너 자리를 걸고 가면 안 돼. 병든 채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 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자 할례를 행하지 않는가? 내가 병든 자를 고쳐준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7장에서 보시면 백성들이 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수군수군수군 됐습니다. 근데 7장 13절에 유대인들이 감히 나서서 예수님을 좋다고 말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잘못하면 추례를 당할까 봐 너도 한패냐 이렇게 당할까 봐 여러분께서 바리새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겁니다. 어떻게 출신도 비천한 그 부모로 나는데 갈릴리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거기다가 안식일날 일까지 하고 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 교육을 안 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봤더니 이들이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명절날 그렇게 가르침을 하니까 직무 수행자들을 보냈습니다. 야, 긴급 체포해 와라. 더 이상 백성들을 현혹시키기선 안 되겠다. 저런 사이비는 빨리 잡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직무 수행자들이 빈털터리로 옵니다. 7장 45절 이하에 너 왜 빈손으로 왔어? 아유, 저렇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르칩니다. 신학을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제자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도 속았냐? 그 사기꾼의 말에 그렇게 놀아났냐? 지리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그를 믿는가? 배운 사람이란 그를 믿질 않아. 이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들을 따르지, 우리같이 배운 자는, 성경 지식이 있는 자는 예수님 따르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 기록, 그것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걸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신 분, 성경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성경에 글자 하나 들리지 아니하고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이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저 사람 성경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사람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알고자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지식을 얻고자 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막무가내로, 안하무인대로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가 있어? 예, 성전 안에서 온 백성이 모여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데려와. 그리고 그 여자를 질질 끌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곳에 데리고 가. 선생님이요, 언제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한다면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들이댔습니다. 율법이라면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땅바닥에 쓰시더라. 아마 바리새인들은 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옳다, 걸렸다. 여기서 못 빠져나간다. 내 말에 대답을 못하고 우리 말에 대답을 못하고 그냥 잠잠히 계신 거 보니 이제 걸렸다.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두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첫째, 로마 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항상 죄인 편에 서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편에 서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기심까지 사람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로 쳐 죽여라 하면 그동안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군역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걸렸다. 그래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 빨리 말해봐,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율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소하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입을 막아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게다가 5장 21절 이하에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는 자는 심판에 처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라가라,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가라, 모욕하는 것, 모욕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해진다. 또 누구든지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 형벌의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5장 27절에,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옛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형제에게 욕한 사람 없습니까?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적 없으십니까? 음욕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십계명 마지막에 탐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너희들,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물론 간음한 여자뿐만 아니라 다 돌에 맞아 죽어야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처럼 하나씩 하나씩 떠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가 늘어납니까? 요즘 나이가 들면 흰머리, 주름, 약봉지 많이 늘어납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약이 막 늘어납니다. 목사님, 양 많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렇게 늘어갑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데 늘어나는 게 하나 더 있죠. 죄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죄 안 짓습니까? 더 짓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듣는 건 더 죄일 뿐입니다. 자, 이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 사람도 떠났는데 내가 저 아저씨 아는데 내가 저 할아버지 아는데 젊어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는데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떳떳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돈을 먼저 던지겠습니까? 아니죠. 나이 들어지니까 는 것이 죄밖에 없으니까 가책을 받고 다 떠납니다. 그랬더니 다 떠나고 성경에 예수님은 홀로 남고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과 여인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땠을까요?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남들은 장막절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즐거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 했을까? 남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부터 온 백성이 몰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 했을까? 왜 눈이 맞았을까? 그때가 한 번뿐이었을까? 아니면 꼬리가 길어서 밟혔을까? 들키지만 않았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쾌락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꺾여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 이번 말은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끌려나와 온 백성이 보는 앞에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누구네 엄마? 누구누구?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보면 수치심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 거기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예수님도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까?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람은 눈을 쳐다볼 수가 없죠. 온갖 귀에는 욕소리, 저주소리, 뒤척임한 소리 들려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질까? 몸을 사스렸을 것입니다. 금방 발자국만 소리가 들려도 돌이 여기서 날아올까? 이미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다 떠나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보는 예수님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물어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 위에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I am,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서 일곱 번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먼저 6장 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잘못 말했어요. 혹시 안가 보려고 했습니다. 잘못 말한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I am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왕좌에 앉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스라임이나 그룹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그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때문에.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다름없는 나 때문에. 예,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바리새인들로부터 글도 못 배운 자, 마귀 들린 자,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어떻게 참으실 수가 있을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 너를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인은 온갖 비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어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100번 돌을 쳐맞아도 할 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위를 둘러봐라.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는 없어. 너를 정죄하는 자는 없어. 주위를 둘러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주여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간음하다가 죽을 뻔한 사형 선고받은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 예수님께 나와야 할 텐데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빛을 싫어했습니다. 빛이 빛인 줄 알면서도 나오길 꺼려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아. 용서해 주신 거 알아. 그건 머리에만 있을 뿐이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 벗겨진 몸으로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들은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16, 17절은 위대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시면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정죄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속박을 줍니다. 얽매어버립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면 율법의 노예, 죄의 종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여인이 다시 가서 죄를 범했겠습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는데 이미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는 사람이 어찌 다시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기에 바리새인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했습니까? 내가 성경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더 뛰어납니다. 우리 성경 지식이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한 번도 내가 돌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아니요.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음 드신 적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한번 와볼까?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 좋은 말씀 들었다. 그것뿐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발자취는 결국 십자가를 향해 하나씩 하나씩 갑니다. 내가 돌맞아 죽었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침뱉음을 당합니다. 내 손이 행한 죄 때문에 내가 손이 박혀야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버립니다. 내 발이 항상 죄의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내 발이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아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음탕한 생각, 미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그분이 가시관을 쓰십니다. 내 이 돌 같은 마음이, 악마 같은 마음이 굳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심장을 찔리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꼭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저도 과거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제가 나쁘게 보입니까? 저 그래도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온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오니까 이건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이야, 세상에 나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자 싶으시면 이런 가늠한 여인의 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이보다 더한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이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야,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을까?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통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해서 이 기사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거하셨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